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여덟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정죄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 사도행전 6장 그 다음에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일어났어요. 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핍박이 있었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성령께 거짓말한 이 사람들이 이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가 불어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제 다시 풀려나게 되고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이런 면으로만 쭉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제 5장까지 해서 이제 6장, 7장 계속 나오는데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됐죠. 여기 지금 구성원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에 위배가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라도 회개하고 회심하면, 이 유대민족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러면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여기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이는 일 이거 버리고 밖으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생겨야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6장, 7장, 8장을 이렇게 읽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냥 뭐 스데반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순교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지금 초대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을 일으키셔갖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불신앙을 정죄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 더 있을 수 없게 된 거야. 너무나 커다란 핍박이 이제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이제 흩어져 나가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6장, 7장 말씀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그래, 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6장 1절에서 7절에는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이제 섬기는 자들을 선출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나 많이 커졌어요. 적어도 아마 만 명 정도, 지금 봐서는 처음에 120명, 뭐 그다음에 3,000명, 지금 그다음에 5,000명.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장이 1년으로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있는 거는 한 장을 1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장 하는 거니까 이미 한 5년쯤 지난 거예요. 5년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됐으니 그 예루살렘 안에 적어도 만 명, 2만 명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밥 먹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밥 먹는 문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걸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다 바쳤어요. 이걸 팔아갖고 나눠갖고 배급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집 누가 집 팔아갖고 오면 이거 다 돈 나눠주고 나눠줘서 빵 사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을 사도들이 이제 감당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배급이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6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있다. 둘 다가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종류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본토 유대인이에요. 원래 본토에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있고 오순절날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겠어요? 그리스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외부인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 말이라고 한 말인데 그 아람 말을 사용하던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갖고 외부에서 온 이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에게 배급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열두 사도가 지혜롭게 대응하는 일이 2절에서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공급하는 일은 거의 못하고 빵 배급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일은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찾아내면 그 일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겠다 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뭘 인정한 거냐.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보다는 우리가 행정하는 데만 모든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 이게 행정이잖아요. 빵 배급하고, 그렇죠? 뭐, 그룹그룹 나눠주고, 이게 다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하는 거에 전 시간을 거의 다 쓰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하는 데는 시간을 쓰지 못했으니 우리 잘못이다. 인정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지도자들이 행정에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럼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 아, 미국에 이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존 맥아더 목사님 이런 분은 아마 21살, 4살쯤에 지금 지무하고 있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이제 초빙을 받았어요. 그 초빙을 받아서 갈 때 그 교회에게 요청한 거 있어요. 내가 당신들 교회 목사로 가면 나는 행정 일은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 진방하고 뭐 하고 하는 건 행정은 안 하고 나는 오직 말씀 연구하고 성경 강의하고 그거에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으로 가서 무려 한 50년 지금 이 맥아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심호하면서 맥아더 뭐 주석,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석했죠. 수많은 설교 지금 하고 있죠. 교회 행정은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분뿐만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제 행정 이제 맡아서 다 하고 하다가 아마 한 65세쯤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 그거 하고 나서는 나는 그냥 말씀 전하고 이런 쪽으로만 하겠다. 예, 그 나머지 이제 다시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다른 사람이 맡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방문하게 될 클리브랜드 가면 파크사이드 교회라고 클리브랜드에서 굉장히 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뭐만 하냐. 성경 말씀, 라디오 선교, 뭐 성경 말씀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교회 형제들하고 교회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그런 일에 거의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교회마다 다 틀립니다. 교회마다 또 교회 크기마다 틀리고 다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버려두고 행정만 하면 교회에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을 설교해야 돼? 적어도 10번에서 12번, 새벽 기도까지 다 하면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행정 업무 다 봐야 되잖아요. 교회 재정까지 거의 다 관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실해져요? 설교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설교가. 이건 뭐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뭘 탐구해야 설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곳곳에서 이제 교회를 하는 이런 그 교회의 성도들도 좀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지금 문제가 안 생겼으면 계속 빵만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저 목사가 빵 배급하고 주방 가서 설거지 하라고 뭐 이것만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읽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말씀 사역은 중요하고 식사 문제는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닌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아침에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먹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주차가 얼마나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거 주차 관리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주차니 뭐 이게 나쁘고 뭐 저급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눠두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나눠주고 그 일 하도록 하고 그래야 그분들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본인은 본인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임무를 다 잊어버리고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관여해서 빵 나눠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뭐 주방 섬기고 이게 나쁘고 뭐 저급한 일이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목사가 가서 주차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것까지 목사가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 다 알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목사에게 정말 특별하게 목사가 관여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이 평안한 겁니다. 성도들도 평안하고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목사는 목사 할 일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서로의 자유를 지키고 또 양심을 지키고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회 리더들이 어떤 일을 했냐? 참 잘했어요. 성도들을 믿고 자기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7명을 뽑아와라. 그렇죠. 너희가 가서 7명을 뽑아와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은 정직하다는 평판. 기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정직하다고 하는 말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고 뽑아오라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이 있어야 소명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 뭐가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선출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일곱 명이 이제 나오는데 집사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일곱 명이 집사라고 해서 일곱 집사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집사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다만 그냥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을 보면 빵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집사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위에 빌립도 나오고 하지만 집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에 대한 그런 책무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사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이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곱 명이 이제 나오는데 이 집사한테도 여러분 여기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보면 이제 7장이 스데반 설교인데 60절이에요. 60절. 60절 설교는 성경에서 제일 긴 설교예요. 60절 설교면 성경에서 거의 제일 긴 설교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 선포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사람들만 섬기는 이런 집사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복음 전도대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빌립이 나와요. 빌립 8장에 가면 이 빌립도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교회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는 크기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변하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 저기 속내에서 처음에 모이고 할 때 뭐 30명, 40명, 50명 모이고 할 때는 끝나고 나서 그래서 꼭 계란 넣고 라면 끓여서 같이 먹는 그런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선도선하고 뭐 목사 사모 뭐 형제 자매 다 할 거 없이 모여갖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지내고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한 1,000명이 됐는데 목사하고 다 해갖고 계란 끓여갖고 다 나눠 먹고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불평을 해요. 아우, 너무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옛날에 10년 전이 좋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역동적이고 융통성이 있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변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교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10명 모일 때나 5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게 교회의 믿음. 그렇죠? 성경의 믿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시스템. 지금 제가 혼자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여러분 부목사를 둬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부목사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게 자연적으로 생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체제나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크기에 따라 이것이 변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10명 교회 할 때하고 1,000명 교회 할 때가 어떻게 똑같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모세는 하나인데 일이 있으면 다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와서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모세도 죽고 백성들도 문제 해결을 못 받겠구나. 그러니까 너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갖고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만 당신이 풀어야지.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도 들고 온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혼자 푸냐.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체제를 갖추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왜 지난번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그만두고 이제 또 딴 목사님이 오셔서 하면 그럼 거기 사정에 맞춰갖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교리가 변하지 않고 하는데 내가 못하던 다른 일을 또 그분이 하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 나가야지. 뭐 지난번 목사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 목사냐 이번 목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느냐 존귀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에 맞추어서 지금 이런 경우 갈등이 생겨서 매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일곱 명을 세워서 교회 체제를 바꿔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진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변하고 이렇게 변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교회 체제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다 돕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일곱 명을 뽑았는데 일곱 명이 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 자, 이게 이름을 가서 보면 여러분 이름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이름은 다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그 이름이 무슨 얘기냐. 일곱 명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누구를 다 뽑아온 거예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곱 명을 뽑아온 거예요. 근데 다수는 누구예요? 본토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본토의 유대인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래, 그러면 정당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배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섯 명은 그리스말 하는 그러한 사람을 뽑았고 또 하나는 한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 개종자. 누구를 뽑았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니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 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도 지금 뽑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가 이제 들어있는 거다.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필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된다. 참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 일곱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어요. 자, 근데 성경이 스데반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 6장 3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래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 지혜,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 가서 보니까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을 지금 표현하는 게 네 가지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엄청난 거죠. 그렇죠? 다 있는 거잖아요. 아마 오늘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교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 구원할 겁니다. 자,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래서 죽으면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7절 가서 보니까 끝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잘 배급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을 했다. 역사적인 그 통계에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8천 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8천 명. 거기에 큰 무리라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는 가담하지 않았을까. 큰 무리.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그러면 제사장만 8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5년쯤, 6년쯤 지나니까 이 유대인들의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생기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돼요? 온 무리가 하고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고 6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자라나서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불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행정도 잘 이루어지고 말씀 선포도 잘 이루어지고 두 개가 다 컴바인이 이렇게 딱 두 개가 합쳐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시너지. 그렇죠? 이거 하나 하면 요만큼이지 안 돼. 두 개 합쳐 놓으니까 더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됐다. 자, 스데반의 증언 사역이 8절에서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자, 성령님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행정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말씀 선포도 잘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8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까지 충만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이적들과 기적들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적들과 기적들은 누구만 일으켰어요? 사도들만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적과 지금 기적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 목적이 있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순교당하도록 하나님 미리 작정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이루게 된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뭐 등등에서 이 회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대적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 이제 나오는데,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구시가제 가면은 구시가제가 이렇게 여러 등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는 카톨릭 지역, 여기는 알메니안 교도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 그렇죠? 여기는 그리스도인 지역, 여기 유대교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각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근데 한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리베르티 사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그 안에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자, 리베르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식으로 영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리버티라는 얘기예요. 리버티. 여러분, 리버티가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해방에서 자유됐다는 게, 자유롭게 됐다는 게 리버티죠. 여기 리베르티 사람은 뭐냐? 과거에 한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로마 정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리베르티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논쟁을 해도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더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이 사람을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공회 앞으로 잡아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열왕기 상에 가서 보시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죠? 이 자기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나봇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안에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그래서 이 나봇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을 사용해서 하면 안 되는 게 거짓 증인이잖아요. 성경이 얘기한 하나님이 십계명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악용을 해갖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올바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런 악행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벌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서 자기의 이제 할 말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가면 그를 잡아서 공회로 데려갔다. 공회. 그로 난 다음에 1절에,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의 의장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고 가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모든 일을 관할하던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 내가 신성 모독했냐, 하나님을 대적했냐, 모세를 대적했냐 하니까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 아니면 연설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솔로몬, 다윗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역사 기록을 회고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라며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가,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죠?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 7장의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까지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않았냐, 회개해야 된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내용이 7장에 있는 거예요. 자, 설교를 시작할 때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여러분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구약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유프라테스강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거기 있는데 갈대아 우르 거기에 살다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터키에 있는 지금의 터키에 속한 하란이라는 데로 가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55절 가서 보겠어요. 여기 예, 7장 55절 이제 가서 보니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로선 결국은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밝게 빛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들어갔다고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있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얼굴이 빛난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이 이제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영광, 글로리.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라도 소유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9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이 그들에게 속해 있다.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다는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여러분 성막을 세웠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쉐카이나 글로리, 쉐카이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 말로 쉐카이나, 그렇죠? 그 쉐카이나 그 영광을 보기도 하고 일부 소유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영광, 영광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이거 얘기하는 가운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은 그럼 이제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여러분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 다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그 영광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영광을 배척하고 배반하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영광이 다시 가셨어요. 언제 다시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면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영원 무궁토록 이 땅과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글로리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재미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7장에 2절에서 8절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 쭉 들으면서 나가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한 번도 들어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하고 한 그런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이걸 주시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시의 하나가 누가 된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할례의 표적을 줬다. 이 내용이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표적. 자,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17절에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줬는데 이것만 해 봐야 몇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돼갖고 사람이 얼마로 불어나요? 70명으로 불어났는데 아, 지금 이 씨가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내고 그러면 민족이 돼야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그 70명 갖고는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그 형제들 행한 그런 악한 일들 이런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집트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드디어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민족이 형성되는 400년간 이집트에서의 생활 내용이 9절에서 17절 요셉의 기사를 통해서 요약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됐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속박의 멍에를 힘겹게 만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그들이 거기를 떠나도록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18절에서 이제 36절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이제 살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40년은 다시 이집트로 가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 이제 40년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 불이 붙었는데 그걸 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는 사람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 보니까 처음엔 자기 힘으로 내가 왕자니까 다 해보겠다 하고 사람도 죽이고 했는데 그때 아직 그냥 의기양양해서 다 될 줄 알았잖아요. 아, 근데 40년 지나고 하나님 시키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 가서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인간 가운데 그렇게 큰 기적들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들을 이루면서 이집트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가운데 37절에서 43절에는 드디어 우상 숭배하는 거 나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한 50일쯤도 안 돼갖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행하던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 이런 거 하다가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결국은 3,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죠. 자, 신명기 18장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나중에 오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다고요? 나와 같은 대언자. 이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같은데 이런 게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침례자 요한에게 종교인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21절에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그러잖아요. 그 대언자. 그게 누구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그 말을 들으라고 한 그 대언자. 그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대언의 말씀도 모세가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4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상을 드리지 않, 제물을 드리지 않고 우상들에게만 헌물을 바쳤다. 42절.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실제로?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는데 헛되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할 수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다.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라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가면 텐트 안에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삼촌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뭘 숨겨 갖고 와요? 드라빔을 숨겨 갖고 오잖아. 그거 갖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동에 겉으로 보면 다 하는 거야. 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시대 400년, 그렇죠? 또 왕정시대 400년 이걸 거치는 가운데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저 바빌론 땅으로 포로 생활 간다고 한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서 50절은 유대인들의 그 정신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 유대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서 헌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서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저거는 건물이지 저 안에 계신 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지, 금으로 다 치장해놓고 그러고는 저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졌어요. 아주 초라해요. 자, 그런데 다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나타나서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이건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올바로 되는 거지, 예배당이 커지고 뭐 아름답게 되고 뭐가 이렇게 돼서 모이는 장소가 좋아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이 만든 그런 건물 안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51절에서 이제 53절에 스데반을 통해서 아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읽어야 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들은 더구나 그 의로운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그렇죠? 너희가 천사들 통하여 제정하신 그런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 오경을 읽으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살인자가 됐다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이와 같은 설교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 얘기를 듣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양심이 찔리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돌을 들어서 이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데반은 이제 죽이는 악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들을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을 따르게 되고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셨냐? 자,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40이라고 한 숫자는 시험의 기간이에요. 광야 40년 시험의 기간이에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AD 30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어요. 그렇죠? 이 40년 동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 시험의 기간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한 이 사람을 사용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 얼마나 듣기가 어려웠으면 듣다가 그냥 들어갔고 죽일 정도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로마에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 쫓아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유랑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유랑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금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안 차려요? 거의 다가 불신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고 다 합니다. 지금 가면 토요일날 문 닫고. 옛날에 과거의 조상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겉으로는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지금 저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종교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엄청 인내하시는구나. 2000년을 참고 또 보내주세요, 여기에. 그랬는데 사람은 2000년 참고 보내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 불순종하는 걸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완악하구나,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참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저 정도로 완악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54절에서 60절에는 스데반이 이제 순교합니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56절에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59절에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그를 죽인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종교.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게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불변한다는 거,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되고. 자,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지난번에 조직신학 이야기 했죠. 5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했는데 성령님께 거짓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러고서 뭐라 그래? 주 예수님이여.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5장에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네 가지 정도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배우면 됩니다. 첫째, 스데반의 영광. 자, 누가 일어나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다 일을 끝마치고 가서 앉으셨어요? 쓰셨어요? 예수님. 앉으셨는데 스데반이 지금 올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그를 맞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을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는 것을 맞기 위해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시는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니 아니면 시편 110편 가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스데반이 오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정죄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멸망하게 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저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냐. 8장 1절 가서 봐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이제 드디어 그냥 외부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이제 도망가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 교회가 드디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또 뭐가 나타나요? 바울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 마지막 이 말씀을 선포해서 세상 끝까지 가게 될 이 바울이 스데반 사건에 어떻게 등장해요? 옷을 맡아주면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옷을 맡아주면서.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에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고, 9장에 가서 바울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10장에 가서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 복음이 선포가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이름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 이름만 나오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면에서 거두어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유대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하게 돼요?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 다 속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상관이 없이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기폭제가 된 게 오늘 스데반 핍박사건, 스데반 순교사건이다. 이런 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교회 안의 문제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거 보시고, 리더는 성령님 지혜, 믿음,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다. 스데반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아시겠죠? 교회에 핍박이 생긴 것도 그런 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핍박이 오면, 아, 하나님의 또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구나. 요새는 또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순교로 인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바울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갖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너무나 엄청나다.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름다운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